오늘 저녁 그
아, 예, 강의 주제는 개혁주의 성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성찬론뿐 아니고 성내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기초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 말씀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오병이어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구나. 예,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읽겠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고 이따가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개혁주의 성내 신학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좀 만들어낸 말이어서 좀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이 그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기의 성찬 논쟁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떡신앙과 신령주의 신앙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오늘 설교 강의의 포인트로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중에 몇 가지 신앙을 분류하셔서 다르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그 신앙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신앙이에요. 외식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죠. 왜 외식하는 신앙인가? 아까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그 빛을 어둠의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빛을 어둠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적인 행위 규정으로 폄하하고 그렇게 변질시키고 인간의 내면에 전인격적으로 요구하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그렇게 이해 안 했고 그러므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원천 봉쇄한 저주받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한 신앙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외식 신앙은 일단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적 신앙입니다. 표적 신앙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이제 6장 26절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잡아다가 이제 그들의 민중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팬들이 많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 상황을 굉장히 즐기셨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막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야단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셨습니다. 분명히 그 표적 신앙은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하셨죠. 표적이라고 하면 처음 우리 시작이니까 조금 좀 어려운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 보통 영어로 sign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소개하면 기표와 기의로 구성됩니다. 자, 표적은 무엇으로 구성된다고요? 기표와 기의. 그래서 오늘날 기호학에서도 그대로 signifier, signified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여기 이제 현산교회 이렇게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지판은 기표입니다. 기표는 반드시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죠. 자, 우리 현상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현상교회 이 포스트 밑에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럼 바보라고 그러죠. 이 표지를 보고 현상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나 그걸 찾아서 이제 거기 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적, 성경에 나오는 표적은 반드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 않고 표적이 가리키는 반드시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표적은 기표라고 그러고, 아니 그 가리키는 것은 기표라고 그러고, 그 기표로부터 이제 가리킴을 받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기의,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기적,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표적은 기표와 기의로 나뉜다고 그랬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진 않으셨지만 야단친 신앙이 이제 떡신앙입니다. 떡신앙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무리들의 이제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야, 이게 너무 좋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사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신앙으로 나아가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면 배가 안 고프겠구나, 이렇게 이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 신앙이 순기능을 할 때는 표적을 통해서 기의에 이르는데, 이것이 순기능을 안 하고 기표에 그냥 머무르면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신앙이 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제 오늘날로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병을 고치거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결 안 받았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 자체보다 더 좋아하면 그건 이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를 기프트 기버보다 좋아하는 게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부분은 그 아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께 와서 복을 받으려고 왔죠. 그 예수님께서 다 용인하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자체에 머무르면 예수님이 이제 야단치셨죠. 이 기표, 떡신앙에 머문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니고데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기본적인 표적신앙의 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신 걸 보고, 아하, 이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 이제 확신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표적신앙으로 잘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야단치셨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성격, 그 실체를 네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조금 더 기의로 나아갈 것을 이제 부드럽게 야단치셨습니다. 자, 반면에 기표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기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표를 통해서 기의에 도달하는 것을 많이 간과하는 신앙의 행태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령주의 신앙은 제 선생님인 김영재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세례요한을 둘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천국운동과 세례요한의 천국운동은 분위기가 좀 사뭇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세례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은 굉장히 비장했어요. 지금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냐, 떡을 즐길 때냐, 정말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비장하게 이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이끄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뭐 드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지도자, 자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소식하시고 그렇게 먹는 걸 탐하지 않는데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중들이 볼 때, 아,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야. 저건 귀신의 힘으로 사는, 나쁜 조롱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좋은 평가를 하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분위기가 달라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누가 초청하면 늘 응하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수준이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의 그 비장함과는 좀 달라요. 그래갖고 뭐 금식도 안 하고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윤리적 수준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세례요한의 천국운동과 예수님의 천국운동이 사뭇 다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세례요한의 이제 천국운동의 특징이 약간 이제 신령주의적이다. 좀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신령, 예수님께서 신령주의 신앙에 대해서는 야단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 신앙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도 좀 더 배워야 돼.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셔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세례 요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워밍업이에요. 이 내용이 잘 숙지돼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메시아 운동을 한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야 돼요. 그 세례요한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출세가 사실 보장됐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노년에 얻은 자식이니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가만히 있어도 성전 속죄 시스템 안에서 아주 최고 고위층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층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얘기를 했죠. 이 성전 시스템 안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 성전의 속죄 시스템과 다른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득권의 이제 세력에서 봤을 때는 좀 견제하는 세력이 됐죠. 나름대로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천국 운동을 하면서 그 성격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제 준비로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성령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네가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성령께서 특별한 표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거는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증거를 필요로 하는 빛.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불을 다 끄고 여기다가 촛불 하나를 키면 그 촛불의 존재를 발견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빛은 속성상 자명하고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밝히 드러냅니다. 게다가 아주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쳤어요. 보통 밝은 빛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빛을 recognize 못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역설이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역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 사망 상태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죽은 시체 앞에는 아무리 빛을 켜놔도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겠죠. 우리의 영적인 사망 상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의 존재를 우리가 모르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이 하나님께로서 온 참 빛이다, 참 진리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지금 1장의 메시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정말 감격스럽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요한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의 사건이죠. 간단한 에피소드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날마다 수천 번 설교한 게 뭐겠어요? 나는 지금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곧이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는 다 죽었어. 메시아가 오셔서 불과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늘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메시아를 드디어 세례 요한이 만났죠. 야, 이제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구나. 메시아가 주시는 그 불세례, 그 성령세례 나도 받아야지.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평소대로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등장하신 거예요. 야, 오늘이 그날이구나. This is the day. 그 이제 예수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시겠지. 근데 웬걸? 예수님께서 줄을 쓰시는 거예요. 이 줄이 뭐냐면 세례 요한한테 이제 물 세례 받으려고. 설마 설마 그냥 오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줄을 쓰시나. 그런데 계속 줄을 쓰다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황했어요.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물 세례예요? 불 세례예요? 이거 불세례예요, 불세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그동안 설교했고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기다리던 그 불세례 성령세례 주셔야 되는데 왜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득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물세례를 이제 주셨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우리 모든 죄인들과 이제 연합하는 의미를 사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실망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9장과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그 이후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둘을 예수께 파송해서 질문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에 비추어서 보면 아마 세례 요한 제자들의 이 고민이 세례 요한 자신의 고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얼마나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겠어요. 마음에 실족한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예수님 그렇게 흉보시는 바리새인들도 금식해요. 그리고 우리도 금식하고요. 근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예수님은 혹시 금식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상처가 돼가지고 얼마나 주저하다가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아 예수님의 천국운동,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 무언가 한 2% 부족하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좀 정말 그 실족하는 것에 이제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절과 6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11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었었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나중에 이제 목이 잘리고 이제 처형을 당하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도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겠죠. 예수님이 뭐 하시나, 언제 불세례 주시나, 메시아 사역의 성격은 어떤가, 그 계속 보고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기서는 이제 실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의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 마태복음 9장과 11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9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금식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외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입을 열게 하셔서 말을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열두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역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듣고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실족을 했을까? 비유컨대 이렇습니다. 반사식적 가정이지만 요즘 한국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합동신학교 딱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다시 보내셨겠냐. 내가 개혁주의 목회의 본질을 보여주마. 야, 그러면 진짜 얼마나 흥분되겠어. 야, 그 천국에서 오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디 가시나 봤더니 현상교회는 안 오시고 이제 자꾸 전국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들리는 소문을 갔더니 제주도로 날아가셨어요. 거기 가서 신유 집회 해가지고 병든 자여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해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세요. 아니, 저게 웬일인가? 그 다음엔 전라도 광주 집회. 거기서는 신유 은사 집회. 그래가지고, 은사 받아라.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로 넘어가셔서, 아, 거기서도 이제, 몸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제해가지고,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이제 또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계속 신유 은사 집회만 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분이 저 박윤선 목사님 맞나? 하나님이 보낸 이 기적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꼭 지금 그런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해서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사역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민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밥 먹이는 사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는 신유 사역 하시는 거예요. 신유 사역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혁주의 목회 이런 거 신학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그 세례 요한이 설마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본 이제 제자 둘을 예수님께 파송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러니까 마침 그때에 또 이렇게 예수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막 한때로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에 실족하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전히 신유 은사 집회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그럴까 해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거 의심하는 거잖아요. 마침 그때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너희 마침 잘 왔다. 일로 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거를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해. 일로 와봐. 여기 앞을 못 보는 이게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시각장애 맹인 이렇게 예수님 보고 눈떠! 그러니까 눈 파갔었어요. 나 메시아 맞지? 그 다음에 안진뱅이 일어나! 그러니까 딱 일어났어요. 나 메시아 맞지? 그렇게 가서 전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왔는데 제가 사실 말씀을 묵상할 때 한쪽으로는 막 웃음이 나고요. 한쪽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눈물이 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이거 그냥 하신 말씀 아니고요. 정확히 이사야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관한 특별한 예언 그 verse들을 딱딱 집어서 지금 요약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약한 말씀 뭐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 이건 역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서 42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한 그 구절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사야서의 텍스트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한 시편이요. 선지 예언들이요. 이 예언은 사실 누구의 책이냐면 세례요한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야말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장을 딱 기점으로 해서 작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40장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규정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명 선언으로 삼았어요. 딴 성경은 몰라도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세례요한의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세례요한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바삭하게 알아요. 근데 이 본문들을 예수님께서 굳이 인용하신 것은 이거 너 다시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라. 그럼 세례요한이 평소에 이 구절들을 잘못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이것을 지극히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맹인의 눈이 뜰 것이요. 자, 이것이 실제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암흑 상태가 메시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이것도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틀림없이 해석하고 설교했을 거고요. 이 세례요한의 설교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네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순교하기 전에 세례요한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성숙시키십니다. 제가 이거는 적어놨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주일학교 섬길 때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이렇게 적어놨던 건데요. 한 단어도 놓치기가 싫어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세례요한의 신령주의 신앙.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의 성격에 대한 세례요한의 영적인 이해는 사실 바른 성경 해석이었다. 이사야가 언급한 소경과 벙어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고 가난한 자는 영적인 빈곤을, 옥에 갇힌 상태는 흑암의 세력에 의해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무능력함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와 은혜가 육을 매개체로 하여 전달된다는 사실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신령주의적 해석에 있었다.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한 성육신의 사역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게 이제 기의에 해당하죠. 이것은 실제로 육신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함을 통해서 그게 이제 기표가 됩니다. 통해 계시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단절 상태가 다시 개통되는 것, 사인드죠, 기의죠. 이것은 실제로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귀와 입이 열리는 것, 이거 기표죠. 이것을 통해 예표되었다. 마지막으로 영적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기의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통해 계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자들은 모두 표적이라고 불리운 것이다. 이러한 표적의 의미와 메시아가 성육신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전인구원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것이다. 네가 성경 해석 잘 했는데 그건 너무 좀 신령주의적 해석이야. 이러한 영적인 실체, 이 축복은 사실 육적인 어떤 하나님의 복을 통해 그걸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걸 어떻게 아느냐?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먹을 것 배가 부르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냐? 실제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이상 그렇게밖에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을 매개로 하여서 영적인 진리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사실 훼손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커피나 혹시 아세요? 커피나를 아는 세대는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 옛날에 요 땅콩 있어요. 이런 게 커피나 땅콩인데 싫어해요. 저희 교회 청년부 형 중에 장교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군대에서 재밌었던 일 얘기를 하나 하는데 신병이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은 여기 형은 장교고 신병이 이제 안상엽금 네 이병 안상엽금 군기가 딱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밤에 초소에 있다가 야 거기 가야 커피나 좀 사와라 그랬대요. 커피 먹으려고 갔더니 이 신병이 가가지고 이 커피나를 사왔대요.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한 거죠. 커피나 좀 사와라. 굉장히 경직돼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좀 범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나는 상관의 명령에 충분히 이제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다 식어빠진 커피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세례요한의 천국운동의 약점입니다. 거기에 가면 얻어먹을 게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금식 중이십니다. 근데 뭘 얻어먹겠어요? 수련회 오라 그래서 갔더니 2박 3일 금식 수련회. 1교시 신론, 2교시 기도론, 3교시 중론, 나머지는 뭐 성경 통독. 이렇게 이제 막 휘몰아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안 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운동은 항상 가면 웃음이 있고 잔치가 열리고 먹을 것이 있고 커피나도 있고 예수님께서 참 친절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려낸 메시아의 왕국은 이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대적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냐, 물론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신령주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드럽게 깨우치셔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여유를 갖고 우리의 자녀들 돌아보게 하고 어른들은 막 희생해도 되잖아요. 에? 교회가 헌금해서 다 성교 헌금해야지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 더워서 안 갈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교육관도 지어주고 에어컨 시절도 하고 어른들은 좀 고생해도 뭐 그런 공동체, 그런 마음에 좀 여유, 먹을 것도 맨날 맛없는 거 하지 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계시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표와 기, 아까 떡신앙과 신령주의 신앙 사이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균형점을 잡아야 된다는 하나의 좋은 레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르부르크 1529년에 여러분 재작년에 이걸 갖고 연극도 했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마음이 아주 좋아요. 자세한 설명을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루터와 츠빙글리, 개혁파를 그 당시 대변했던 츠빙글리가 만나서 성찬론 논쟁을 벌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경 주의 싸움이에요. 자, 마틴 루터의 성경 말씀은 Hoc est corpus meum. 자, this is my body.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is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랬으니 이 성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병되는 이 떡은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 언어를 우리가 그대로 써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 자체를 사람들이 숭배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여지도 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했죠. 그러나 이거는 성내전적인 용어야.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 이게 이제 루터의 입장이에요. 성경이 분명한 근거를 갖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을 근거로 쌓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찌빙글리가 우리 개혁파의 이제 대표자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까로, 까로는 더 플래시예요. 육은 무익하니 까로 농 프로데스 낑꽝, 낑꽝 영어로 하면 whatsoever. 육은 무익하여.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아까 떡신앙과 신령주의 신앙으로 비유하면 자, 이 우리의 입장에서 루터를 볼 때는 지극히 떡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그 기표 자체에 이제 머무는 것이고 루터 입장에서 쯔빙글리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신령주의 신앙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 구절 하나를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갖다 놓고 밀어제끼는 거죠. 그래서 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 기의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표적을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 기표와 기, 어느 쪽으로 경도됐는가의 이제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서로 싸우는 와중에 많이 서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 성례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기표와 기의를 루터도 놓치지 않았고 쯔빙글리도 이제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그 싸움 가운데서 쟁점이 됐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6장 텍스트예요. 오병이어의 텍스트.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우리가 이 텍스트를 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텍스트는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됐습니다. 그 독특성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좀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일단 루터의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쯔빙글리 풀어드릴게요. 그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성례는 일종의 외적인 표지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하, 그러면 제대로 이해한 거구나. 성례 자체, 로마 캐톨릭처럼 그 표지 자체가 뭐 화채설이 돼가지고 미신적으로 그리스도의 바디가 돼서 그걸 우리가 숭배해. 그거 아니에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그 모든 순서에 있어서 외적인 것이 우선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내적인 것은 그 뒤에 외적인 표지를 통하여 오게 된다. 즉, 외적인 표지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내적인 것을 받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말씀과 표지 없이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성령과 믿음을 부어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자, 루터가 기표와 기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 설교는 외적인 표지겠어요? 내적인 것이겠어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설교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적인 거라 생각하지만 루터가 볼 때는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제가 목을 탁 자르면 이제 여기서 설교 못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육적이에요. 이 파동이 팍 타고 가서 여러분 귀에 고막을 팍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극히 육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생각에는 우리가 설교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다 외적인 표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성례도 외적인 표지예요. 그럼 내적인 건 뭔데?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것.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을 따르면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영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지극히 설교의 행위가 다 육적인 것이고 이 성례는 보이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것도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루터가 굉장히 보이는 것에 집착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집착은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의 언어 안에는 개념 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 선포의 이 행위 자체가 성경도 다 육적인 거예요. 다 육적인 걸 매개로 해서 영적인 것에 도달한다. 아,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요한으로 좀 돌아갑시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자가 교회사의 전통에 따르면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도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끝까지 남았던 유일한 제자가 이제 사도 요한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사의 전통에서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견도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건전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요한의 서신서들의 연대를 조금 일찍 땡겨오는 분도 있는데 다수는 요한의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이 모든 요한의 그 서신서들은 AD 90년 이후로 이제 잡습니다. AD 90년 이후면 굉장히 그 요한이 나이가 이제 많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굉장히 귀여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니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른 사람들이 질투 안 했을까? 에이 뭐 질투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어려서 예수님이 3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30대, 좀 나이 많게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40대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같은 30대끼리 뭐 이렇게 품에 늘 누워서 의지했는데 좀 징그럽잖아요. 30대 예수님이 20대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식사하면 늘 그 가슴에 의지해서 누워 그것도 좀 징그럽죠. 근데 30대 예수님이 10대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 정도 나이에 학생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거는 뭐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요 교회사 전통에서도 보면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제 최후의 만찬 실제 이렇게 최후의 만찬 안 하셨죠.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 어떻게 그렸어요? 가장 좀 여성스럽게 그렸죠. 수염도 안 났죠. 이게 좀 어리게 그린 거예요. 자 노틀담 여러분 이제 그 저같이 역사 전공한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이렇게 유럽 여행 같은 거 할 때 재밌어요. 그냥 보지 말고 좀 기왕 가서 좀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사도 요한 어디 있을까요? 어허 여기 있어요. 자 모든 제자들 다 턱수염 났죠? 지금 요한 턱수염 없죠. 가장 어리게 이제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20세기의 그림입니다. 뮤르낭이라는 사람이 이제 192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제자를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좀 대장 노릇하는 거 다 그 유대인들도 장유서 사회에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제자와 제일 나이 어린 제자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가끔씩 이렇게 어디 심부름 갔다 오는데 둘이 이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인데요. 베드로 연세가 많이 연배가 좀 높죠. 역시 이 그림에서도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리게 묘사됩니다. 수염 없죠. 이제 가장 어려서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자기도 빨리 죽어서 순교해서 예수님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을 때 혼자 남아서 그동안 예수님과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성경의 그 초대교회사 전통에 따르면 요한 서신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자꾸 그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했지만 교회의 필요도 있었다고요. 그때 교회에서 우리 요한 사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있었던 일 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한 게 요한 복음이다 이런 이제 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이제 사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적죠. 공간 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요한 복음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이야기, 수다성 여인, 베데스다, 가늠한 여인 사건, 실로암, 나사로, 기도, 베드로의 회복. 이건 이제 대제사장의 기도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공간복음하고 겹치지 않아요. 물론 공간복음하고 겹치는 사역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서술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사건, 최후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은 공간복음과 겹치지만 공간복음에는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오병이어를 가기 위해서 이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의문을 가졌어요. 무슨 의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접니까? 접니까? 이랬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내 그 뭐야 이거 종자 이게 찍는 거 거기다가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 거 찍는 데 같이 찍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보예요? 그거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먹고 싶어도 그거 그냥 안 먹지. 뭐 먹을 때 꼭 소스 찍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손 딱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사들이 조금 의문을 던져줬는데 요한복음 읽으면 기가 막히게 해결이 돼요. 자, 이렇게 앉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식탁이고 여기에 다 누워서 반쯤 누워서 먹습니다. 다른 자리는 몰라도 여기가 호스트, 제일 중요한 주인공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계시고요. 딴 사람 제자들은 그날 밤 어디에 자리를 차지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세 사람의 위치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해야 되니까 사도 요한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손에 그거 찍어 먹어야 되니까 옆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대각선에 위치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제자들이 저예요? 저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의 위치, 예수님의 이렇게 가슴에 누워 있어요.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냐면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눈짓으로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머리짓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에 넣어서 그 찍어 먹는 자가 팔자다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에게만 하신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들리게 가룟 유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그 나머지 제자들이 가룟 유다 쟤 왜 나가지?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회계를 맡고 있었거든요. 얘네들 오늘 밤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가서 떡 좀 더 사와. 유월절에 필요한 것 더 사라. 이렇게 이제 가서 심부름 한 줄 알았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날의 정황을 사도 요한이 자세히 설명하죠. 이거는 무슨 의도냐면 공간복음을 읽었던 그 회중들은요. 그날의 상황은 너무 유명해서 대충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됐어도 별 오해 없이 읽는데 벌써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 1세대가 그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들을 직접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금의 중고등부 이런 친구들 위해서 그날의 상황을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 그날의 상황이 공간복음에서 약간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요한복음이 싹 교통정리를 해주죠. 또 하나 겟세마네의 사건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반란 수괴죄, 반란 수괴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그 꼬봉들을 놔둘 리가 있어요? 그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만 잡아갔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와중에 제자들을 어떻게 살려두냐고요. 게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 찾기 정말 힘들었어요. 요한복음 텍스트를 갖고 이렇게 그림을 만든 게 별로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호를 짜서 가룟 유다가 키스하는 자가 예수다, 이 사람 잡아라고 해서 이제 미리 신호를 주었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횃불과 몽치와 이게 군인들의 헤롯의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셨어요. 벌써 딱 키스하고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죄인은 와서 사약을 받으라. 거의 뭐 이렇게 당당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를 우리가 찾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니라. 근데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유일한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제압하는 데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역지에 나오는 장풍을 쓰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할 때 순식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이 군인들이 때로 뒤로 가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땅바닥에 다 엎어졌다고요. 팍! 그래 예수님께서 상황을 착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톤이 완전 달라졌죠.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니? 그 다음 말이 뭐게요? 너희들은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크, 이거는 정말 눈물 없이 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와중에 제자들의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 군인들 사이로 길을 쫙 열어주시고 제자들 도망가게 하셨어요.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칼을 뽑았는지 이해가 되죠. 이것 봐라. 예수님 역시 멋져. 예수님 일당백이죠. 완전히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칼을 휘둘러야지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확 빼가지고 말고 귀를 쳤죠. 그것도 사실은 제가 검도 좀 배웠습니다. 한 뭐 1년 좀 넘게밖에 안 다녔는데 검도의 기본은 뭐냐면 머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칼이 딱 들어올 때 칼을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만 딱 피하죠. 왜냐하면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때 잘려져 나가는 게 귀입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쳤다는 건 귀를 가격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리를 가지고 머리 정수리를 내리쳤는데 베드로가 조금 실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살짝 피했는데 귀가 잘렸죠. 그게 악연이 돼가지고 그 말고하고 가족지간이 나중에 그 베드로를 고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추적해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날의 상황을 정말 잘 그려냅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여기까지 더 이상 능력 안 내가 지금 너가 이 본 기적보다 더 센 능력으로 천사들을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싹쓸이 할 수 없는 거 모르냐.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 칼로 일어난 장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고 칼을 집어넣으라 하고 너 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신 것이죠. 그러한 겟세마네의 이제 동산에서 그날의 정황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왜 회개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닭이 울었잖아요. 그때 누가 보면 예수님이 눈을 돌이켜서 그때 막 예수님 막 모욕당하고 얻어맞고 그 정신없는 와중인데 마음속에 베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낙심해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근데 베드로가 지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향해서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이따 두고 보자. 그렇게 했을까요? That's okay. 그랬을까요? I told you. 내가 이래서 말한 거 아니야? 미리 용서를 선언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눈빛에 베드로가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세대가 까먹을까 봐 다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오병이어의 텍스트도 아주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텍스트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텍스트는요, 그 자체로서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자기 모순적인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 오병이어의 텍스트는 사실 네 번 설교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중등부 사역할 때 이 하나하나를 깨달아갈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텍스트는 사실 네 번에 걸쳐서 다시 읽으면 좋은데요. 오늘 그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왜 자기 모순적인 사역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게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떡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됩니다. 그건 뭐 역사가 증거하죠. 대통령이 다른 뭐 개인적인 스캔들도 뭐 많아도 경제를 살리면 그냥 박수 받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총장이 개인적인 뭐 실수가 많아도 어쨌든 돈을 많이 끌어오면은 그거 용서되는 거 제가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의 왕이 되는 길은 먹는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왜 굳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돌로 떡을 만들면 너는 쉽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걸 갖고 유혹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단호히 거절하시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걷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이 원칙을 깨는 표적이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그날의 정황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했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역시 예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우와, 이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왔구나.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일일이 읽진 않겠지만 표시만 한번 합시다. 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온 민중이 야, 우리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를 억지로 잡아서 우리의 임금 삼으려고 예수께 다가오니까 역시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다음 정황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제 밤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무리들이 최소한 남자 5,000명 되거든요. 너희들 다 집에 가지 말고 산을 둘러쌌어요. 예수님 포위 작전. 자, 여기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타는 배는 하나가 있어요. 그 무리가 두 대로 나누어서 예수님 도주로를 봉쇄하고 여기 지키고 산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아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시며 이제 기다리시다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007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제자들하고 서로 짰겠죠. 제자들 보고 너희 내려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열한 제자만 예수님 빼고 요 배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 예수 왔다, 예수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갔는데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어,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맞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 타고 건너갑니다. 제자들하고 바다 건너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겠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여기서 밤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풍랑 만난 그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근데 밤에 그 당시에 뭐 불이 뭐 횃불이 밝아요? 얼마나 밝아요? 예수님께서 포위망을 뚫고 여기 바다로 건너가서 바다를 무리로 걸으십니다. 자, 무리로 걷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왜 무리로 걸으셨을까요? 제가 한 10가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대답이 별로세요. 한 번쯤은 좀 대답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왜 바다를 걸으셨을까요? 배가 없어서. 정답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서로 이렇게 조금씩 순서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외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걸은 사건은 동전의 양립처럼 페어로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에서 그래요. 그런데 두 개가 왜 페어로 이렇게 묶여 있는지의 인과관계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배가 없어서 걸으신 거예요. 배가 없어서 걷다가 중간에 이제 합승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파도에 잠잠하라고 여기 건너가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제자들과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밤을 샌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글쎄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등장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부자들은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배 타고 가고 대부분 배가 없는 무리들은 이 먼 거리를 삥 돌아가지고 예수님께 무리가 떼를 지어 나옵니다. 자, 떼를 지어 나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한 질문 무엇일까요? 뭐가 궁금해요?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그게 궁금한 그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젯밤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그 다음 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첫 번째 질문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자 예수님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야 인마 내가 물 걸어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얘네들 또 팍 돌았을 거예요. 이게 돌로 떡을 만드는 이런 떡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포세이돈인가 봐 바다 물의 신인가 봐 예수님께서 그 대답 안 하시죠. 이 무리를 흩어버려야 되겠는데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팍 하신 거예요. 일부러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좀 과하셨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마음이 흔들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2박 3일 은혜 많이 받고, 저 안 교수 너무 좋다. 우리 저 안 교수를 좀, 우리가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라틴어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까먹었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다 흩어버리는 거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껏해서 2박 3일 수련회 하고서 맨 마지막이 대혼돈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거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예상하셨어요. 무리의 수준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동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 없는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그 오병이어 사건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칠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부산에서 KTX 타고 온 사람 그럼 불쌍하지 않지 부산에서 무궁화호 타고 온 사람도 있느니라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민중의 삶을 우리의 삶의 정황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냐는 거예요 메시아 그 운동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구나 이게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큐티하면서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오병이어 본문에 이렇게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된 다음에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았겠어요? 사실 그러나 전도사 되기 전에 이미 알았던 내용이에요 신학교 입학했는데 똑같은 본문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됐어요 와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박영선 교수님 시간이었어요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회하실 때 저랑 아예 접근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저는 일종의 위성을 띄우면 드론을 띄우면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마가복음 8장을 통해서 그걸 조명했는데 거기에 이제 드론 두 개를 더 띄우신 거예요 그 뭐냐면 신명기 8장과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 두 개가 교묘하게 병렬 구조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바로 논의의 주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만나로 끌고 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비유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게 그 성내전적인 용어로 그대로 이제 나중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를 주실 때 난의 구절이 있어요 한번 신명기 8장 찾아봅시다 지금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박영성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주의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해서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련회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이렇게 달콤하구나.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배 터지게 먹게 해놓고 그러므로 인간이 잘 사는 것은 인간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 교훈의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요. 출애굽의 맥락 가운데서 이해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면 환경 결정론입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인데 지금 환경을 보세요. 사막에 집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뭐 히터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좀 욕구를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원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택을 제공하셨죠. 주택 제공은 뭐예요? 불기둥과 기름구둥을 해서 그 전체를 그냥 살만한 장소, 주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이고, 이동주택이죠. 그 다음에는 먹을 것, 메추라기와 만나 맨날 주잖아요. 그거 노동의 대가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물도 반석의 물에서 생수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요즘 생수 사 먹는데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 평생 누가 하나가 후원자가 하나 나타나서 내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면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그걸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대신 훈련시키셨지만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해졌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베이직 니드가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거저 선물로서 주어져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그냥 거저 하나님께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주택 문제 다 해결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교만을 꺾어버린 것처럼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는 우리가 좀 달라. 우리는 고상한 존재야. 메시아 왕국을 기다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좌우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안해동하고 정말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해서 그 5천 명이 무리를 지어서 막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거 봐라. 너희는 먹고 배부른 탓에 나를 찾는 것이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썩어질 것을 추정하는 거야. 그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교훈적 의미예요. 이게 왜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냐면요, 역시 그래서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돼요. 이게 그냥 혼자 큐티하고 묵상할 때는 이게 왠지 예수님의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설마 자기 모순적인 일을 하셨겠어요? 이게 뭐냐면 교훈적인 필요한 표적이었던 거예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훈을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극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 면에 있어서 이게 병행구조를 가져. 그래서 제가요 이걸 깨닫고 지난번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반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반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가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이거 빨리 다시 설교해야지. 그래서 똑같은 본문 갖고 다시 설교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성내전적인 해석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머리가 좀 쭈뼛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그냥 바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워낙 이제 실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성내전적인 공간복음의 텍스트와 지금 오병이어의 텍스트 기록은요, 제가 원문 대조도 다 해봤어요. 정확히 평행구조로 갑니다. 그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모든 사람,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성내전의 그 텍스트는 거의 이 구조로 갑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영어로 하면 취하사, 테이크 동사, 축복하시고 블레싱 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 텍스트에 쓰인 동사들이 원어에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기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일맥상통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뭇 영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데 끊임없이 다함이 없는 거예요. 그 피를 먹으면서 사는 그 모습, 성내전적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실 때 수많은 5천, 남자 5천이니 여자 어린아이 좀 15,000, 2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성내전적인 기쁨을 누리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 절정으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들에게 떡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말 표적적인 사건이죠. 이거에 대한 해석은요. 가만히 있어보자. 예, 영어로 take, give thanks and break, 그 다음에 broke, 그 다음에 gave it to his disciples. 영어로 보면 took, gave thanks, broke, gave it to his disciples. 네 개의 동사가 그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어요. 떡의 전쟁 제가 정진호 교수, 예. 요 정진호 교수의 요 떡 이야기에 요 부분이 잘 주해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평양가기대 부총장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오병이어의 텍스트에 특별히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요. 그래서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데 예수님의 그 투쿠 동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육을 취하신 것. 그 다음에 give thanks.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는 그 장면. 브레이크는 뭐예요? 이거는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내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 이렇게 큰 빵을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이걸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착 찢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거죠. 더 리얼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 속에 빨간 잼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걸 팍 찔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주지 말고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배부르게 먹는 거죠. 아, 정말? 진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예수님의 살이 다 찢겨서 완전 파편화 된 거. 그거 이제 지금 먹죠. 근데 이제 약간 이건 알레고리카라게 좀 나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석 안 해도 충분히 성내전적인 텍스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이것도 신학교 때죠. 진짜 잠이 안 왔어요. 이거 설교를 하고 싶어서 얘들아 지난번 두 번 설교 들은 거 그거 말고 더 진짜가 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잠을 못 이루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본문을 다시 주의하고 설교했습니다. 아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no more. 아, 더 이상은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본문은요. 그래서 한 번 더 설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두 스텝을 거쳐서 일어난 거 아시죠?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무리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성내전적인 텍스트에서 마지막 동사죠. Gave it to the disciples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겨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첫 번째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열두 제자들 앞에서 1인분이 12인분으로 뻥튀기 됩니다. 오호! 제자들이 놀랬겠죠?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바로 부담으로 다가오죠? 한 500명씩 앉혀놓고, 100명씩, 50명씩, 몇백 명씩 앉혀놓고, 제자들 보고, 이제 그거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1인분이 12인분, 10배 되는 거, 뭐, 복권 당첨돼도 뭐 하여튼 그 정도 뭐 이거 대충 뭐 make sense 뭐 예수님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더 큰 규모예요. 이걸 들고 500명씩 그렇게 막 앉아 있는데 가서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12배로 풀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건 1인분이잖아요.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리들에게 다가갔을 때 이 기적이 다시 재현될까? 이 기적이 재현돼도 12인분만 늘어나면 어떡하나? 500명 앞에서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요. 이 회중은 무엇인가를 갈고 하는데 내 것으로 나눠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줘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고민이죠.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똘똘해요. 우리 전도사들 보면 한심해요. 우리 전도사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은근히 도시교회, 시골교회 따져요. 그 교회는 무슨 장관이 앉아있대, 무슨 대학 교수가 있대. 전도사들이 겁내요. 근데 제가 그러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지금 너의 철학과 너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냐? 너는 너의 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성례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Opus Dei입니다. 개혁주의 성례론 핵심 개념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마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잔치 음식, 뭐 어떤 권사님이 떡을 준비할 수도 있고 포도주를 어떤 장로님이 좋은 포도주 백년산 뭐 이렇게 사올 수도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자기 살로 잔치 음식을 마련하고 예수님께서 초청장 날리고 그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초대돼서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초대했어요? 그 발언권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중세의 미사와 다른 거예요. 중세의 미사는 오늘날 우리가 치성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구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의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찬,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자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 모두를 손님으로 초대한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종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계속 주저하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돼요. 마음에 불편해요. 그렇게 선교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빨리 보내야 돼요. 제자들에게 제일 떨고 있는 애한테 제일 가까운 그룹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 기적이 10배, 1000배, 10,000배로 재현됩니다. 그게 우리 신학생들 보면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무식하고 못나고 아는 것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약한 종들을 사용해서 그 여러분같이 똑똑한 양들을 목양하세요. 여러분이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제자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제자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것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신학교에서 자기가 본인이 체험했던 그 말씀이 목회 현장에서 매주 우리 최덕성 목사님도 늘게 체험하실걸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나 하나를 만족시키는 게 그치지 않고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아납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재현되는 게 이거예요. 이 제자도를 깨달았을 때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설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 깨달은 것이 그냥 회중을 향해서 깨닫는 건데 그것에 제가 마음이 흥분하고 정말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저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괜히 교만해서 아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 떨지 마세요. 어차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보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긴 하죠.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교회 일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나누는 거 금방 바닥납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무식한 사람이든 사도바울처럼 좀 똑똑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제자도예요. 마르코 컬러키 여기에서 츠빙글리를 조금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츠빙글리가 정말 기표와 기기관계에 있어서 기표를 깡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켈빈 선생님이 무조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츠빙글리가 왜 그렇게 루터의 성내 신학을 좀 경계했느냐 하면 그 중세 시대를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기표 자체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쟤네들은 완전 신령주의자들이야. 세례요한처럼 이 기표는 무시하고 기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오해를 받았죠. 제 선생님의 선생님입니다. 데이비드 스타인먼트 작년에 작고하셨죠.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의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학자죠. 하이코 오버만. 그 하버드의 정말 중세사 연구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몇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데이비드 스타인매츠 또 양대산맥으로 아즈만트라는 분을 이제 세웠어요. 저는 공교롭게도 그 아즈만이 이제 하버드에서 또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제자 한 명을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로널드 리커스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제 지도 교수였어요. 예를 했을 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이제 헤이코 오버만 얘기를 많이 듣고 켈빈으로 왔더니 리차드 멀로 굉장히 대단한 학자죠. 그분의 선생님이 데이비드 스타인매츠인데 이분의 선생님이 이제 호흡오만이잖아요. 또 이쪽 계열을 통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이 스타인매츠 돌아가시기 전에 이 거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한번 특강을 좀 많이 들어보자 해서 켈빈의 이제 자기 제자 있는 멀로 선생님 이제 통해서 켈빈에 오셔서 특강을 하셨어요. 제목이 이제 이 성찬론 특강이었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루터의 성찬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설명을 많이 할걸 우리가 기대했는데 루터보다 시급한 게 츠빙글리입니다. 그러면서 츠빙글리의 성찬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를 쫙 많이 풀어주셨어요. 얼마나 유익했는지 몰라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그 mp3 파일이 있어요. 그거 나눠드릴게요. 한 시간 좀 넘는 강의인데 아주 유익합니다. 딱그 핵심적인 요약을 해드릴게요. 성례의 기본은 기표와 기기관계라고 그랬어요. 지금 츠빙글리가 오해를 받는 건 기념설이죠.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이 지금 성찬의 요소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츠빙글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개념, 기억한다는 개념이 오늘날 과학 문명을 통한 우리 현대인의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타인매츠 교수님의 포인트를 제가 저의 말로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에게 확 각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실험해 봤는데 이거 아주 좋아요. 공포영화 여러분 좀 보세요. 그 꿈꾸면 꿈에 나타난 프레디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서 살인 행각을 벌이는 그거 아시죠? 프레디 몰라요? 13일에 뭐 금요일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걸 모르면 어떡하나. 그 영화를 설명하고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든데. 이런 게 있어요. 공포영화예요, 공포영화. 다 그냥 허접 쓰레기 같은데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이 어린이, 한 마을에 어린이들이 잠만 자면 꿈속에서 프레디라는 살인마가 나타나. 그건 꿈이잖아요. 꿈 깨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꿈속에 나타난 프레디가 현실로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녀. 그래서 그 마을 아이들은요, 다 잠을 자면 안 돼.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꽂고 잠을 다 안 자요. 한 해라도 잠을 자면 그 잠자는 애를 통해서 프레디가 나타나서 살인을 벌인다니까. 그런 게 제 중고등부 때는 이렇게 그 시리즈 있는데, 뭐 1탄, 2탄, 3탄 해가지고, 그 프레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저를 좀 도와주실 분 안 계세요? 그게 제가 좀 헷갈리기도 해서. 프레디가 맞을 거예요. 근데요, 맞죠? 나이트메어. 예, 나이트메어 시리즈. 나이트메어 시리즈랑 13일의 금요일이 또 합작을 해서 나온 영화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서 꿈꾸면 현실로 됩니다. 찌빙글리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화석화된 사건이 아니고 그 순간에 기억이, 그 켈빈의 말로 따르면 기표가 그 기의를 땡겨옵니다. 바로 현실화돼요. 스타인매치 교수님이 했던 비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또또또또또또또또 저희도 그만큼 눌러요. 또또또또또또또또 누르면 바로 문이 열리죠. 그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밀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와 바로 연결돼 있다고요. 그게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이에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오늘날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나누는 습관에 길들여진 현대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켈빈 선생님의 설명을 스타인매츠 교수와 합작하면 프레디, 그것만 한 게 없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알던데. 그래서 프레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아, 꿈꾸면 현실화되는 것처럼 그 기억은 죽은 기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표와 기기가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좀 예 그래도 하나 일단 말씀드리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만찬 오늘 그 성만찬의 유익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루터 선생님이 성만찬이 설교보다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완전 로마 캐톨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 레토릭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줘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나름 predictable, then taught Christy, now then Morten, das tut zu meine Gedächtnis. 이거 제가 왜 인용했냐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찌빙글리의 텍스트인 줄 알죠? 루터도 이거 잘 알아요. 지금 거기서 얘기한 거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논쟁 상황이 아닐 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기표 기의 관계를 굉장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왜 설교보다 우월한가? 설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다수를 향해서 그냥 씨뿌리듯이 던지는 거예요. 들을 놈은 듣고 안 들을 놈은 안 들고 좋을 놈은 졸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받아요. 중세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례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받습니다. 외국에서도요, 저도 외국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성만찬 받으러 나가면요, 꼭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말을 하면서 줘요. 뭐라고 그러냐면 This is the body of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입니다. 반드시 뒤에 for you 그리고 입에 딱 넣어줘요. 그 순간만큼은 우주가 정지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누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왜 중세인들,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여기 애착을 갖냐면 이게 구원의 확신 교리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중세에 미사에 참석하면 라틴어로 짓거리고 뭐고 알아들어요. 그러나 끝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This is the body of the Christ. 이것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의 하나님의 몸이다고 입에 딱 넣어줄 때, 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받는 위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교리와 연관이 돼 있고요. 그 얘기 지금 한 다음에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성례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성례전 참여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오늘 성찬식 합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평소대로 예배 드리고 성찬식 예배 다시 드려요.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성찬에 관한 설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설교겠죠?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자주 하자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 설교를 자주 듣자 하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성만찬은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해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이 성만찬 속어 켈빈의 평가를 봅시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싸웠는데 교황주의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식의 장소적 임재를 지지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백히 했어야 됐다. 루터의 세 가지 약점. 하나님 대신 성찬이 숭배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야 됐다. 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안 한 것이 아쉽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적당하고 조잡한 비유들을 삼갔어요. 그 싸우는 와중에 여러분 영국도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당시 속기사가 기록한 그거 사료를 다 갖고 있는데 실제 똥 이런 얘기도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이게 내 바지다 그랬으면 우리가 믿으면 되지. 나는 예수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고 똥을 먹어라 그래도 똥을 먹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좀 조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좀 자극적인 표현 좀 안 썼으면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실제로 쯔빙갈로 루터 한판 붙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루터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테이블 뻥 확 제끼면서 호크에스터 후골프스매고 이렇게 얘기하고 쯔빙글리도 막 소리 지르고 맨 나중에 서로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랬어요. 도를 넘지 말았어야 한다. 또한 격렬함과 과장된 화법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쯔빙글리도 내가 네 목을 부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야 지금 네가 스위스가 아니라 독일 여기 와 있거든. 너 목 조심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쯔빙글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육체적 임재에 관한 미신과 우상 숭배를 사악한 것으로 비난하기에 열중한 나머지 선을 세우기보다 악을 부수는 데 열심을 내므로 과오를 범했다.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표지이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signifier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리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그것들은 표지나 실제가 결합된 그런 표지 실제와 표지가 사인다 기표와 기기가 결합된 형태의 성만찬론을 실제 쯔빙글리가 갖고 있었는데 논쟁하는 와중에 너무 기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표를 깡 무시하는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덧붙여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의 성찬을 통해 그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제를 결코 모호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래서 쯔빙글리의 약점, 루터의 약점 얘기하면서 양쪽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쯔빙글리, 루터는 모두 경청하는 태도가 좀 부족했지만 시대적 한계를 얘기합니다. 이 논쟁에 휘말렸던 이들이 우리를 위해 진리를 밝히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흑암의 혼란 가운데 있었는지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종교개혁 초기였고 서로가 좀 미숙해서 대화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좀 서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두고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켈빈 선생님이 당부를 합니다. 독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누구에게? 루터 켈빈에게. 루터와 쯔빙글리에게.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빚진 것에 대해 감사함에 있지 않을진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의 이런 점을 아니 그 이상도 용서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켈빈의 태도가 얼마나 온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켈빈을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루터 죽을 때까지 많은 신학적 견해가 달랐는데도 나의 아버지 루터 그러면서 루터를 흉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쯔빙글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굉장히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요. 우리가 켈빈 정도 하면 좋겠어요. 존경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뜨거운 열정 그들이 왜 그렇게 길이길이 날뛰었냐면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정 대 열정이 부딪힌 거 아니겠냐. 열정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들에 대해서 겸손과 존경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다음 건 너무 길어서 안 읽을게요. 그러나 교회 연합에 대해서 분명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켈빈이 그 시대의 것을 이뤄내죠. 부울링거와 더불어서 개신교 안에서 쯔밍글리파와 성만차 합의를 이뤄내고 그걸 멜랑톤에게 보내요. 그래서 루터파의 지지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에 있어서도 온건한 사람들과의 성만찬에 있어서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데 나름 성공하게 돼요. 자, 성만찬의 개혁주의적인 입장이 이렇게 포용적이고 중도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었고요. 아까 성만찬의 유익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나눴는데 나머지 한 3분 정도 저를 더 주세요. 그러면 정말 성만찬에 우리가 왜 성만찬을 자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사려고요. 여러분, 개혁주의 종말론을 보면요. 특히 이제 이 인류에 관한 부분만 좀 나눠봅시다. 이게 성만찬하고 너무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인류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부활절 때 달걀 두잖아요. 사실 이 기원에 대해서 약간 이교적 기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성경적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부활절 달걀 아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부활 논증이 이 부활절 달걀로 설명할 때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달걀, 특히 이제 유정란이죠. 이 달걀이 죽은 것 같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생명체가 탄생하잖아요. 굉장히 신비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자, 바울의 논증입니다. 여기서 씨는 식물의 씨도 되고 동물의 씨도 돼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식물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정말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게 되죠. 근데 그 형체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의 씨앗을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씨앗 갖고 갑니다. 뭐 육체적으로 소유는 못 갖고 가지만 그 믿음의 그 부활 생명의 씨를 갖고 가요. 그러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때 그 영광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씨일까요? 제일 좀 쉬운 거 해바라기 씨죠. 이 씨와 이 해바라기를 비교하면 영광스러운 형체를 입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데이비 휴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 연관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자꾸 이것을 봐서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죠. 하나님이 늘 매일 일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어떻게 이 형체를 심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형체가 나오냐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 생명의 씨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히시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상 전실 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부활신앙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씨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으면 전혀 다른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예, 이게 무슨 씨일까요? 요거 씨를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흑장미, 이게 흑장미인가? 장미가 열린대요. 정말 시꺼멓고 동글동글하고 아무 그 장미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저걸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되고요. 장미꽃씨와 비슷한 요 씨는요, 심으면 이렇게 우람한 바오밤 나무가 돼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바오밤 나무와 장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왔나? 어릴 때는 씨는 비슷한데 하나를 심으면 아름다운 장미가 그 어린 왕자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오밤 나무면 너무 별보다 커가지고 별을 파괴시키니까 그거 빨리 뽑아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바오밤 나무가 되고 또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으로 입을 부활체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은 시커멓고 동글동글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부활체의 영광을 입을 모습은 지금 그 누구가 상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내를 보시면서 가슴이 떨려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너무나 작고 못나 보일 때라도 바오밥 나무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탁 등장할 수 있어요. 당신 그때 난 무시했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God gives a seed of body. 그 씨에게 하나님이 그 body를 주시는데 So it will be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부활을 이것으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그 생명이 없는 씨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활체 영광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패러독스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도 꽃씨를 사보고 한국에서도 사봤는데 한 번도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장미꽃씨를 사러 갔는데 저는 장미꽃씨를 사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장미꽃씨의 그 사진을 전시해야 맞지 않아요? 어떤 꽃씨 가게도 장미꽃씨의 지금의 모습을 디스플레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꽃씨를 심었을 때 얻은 가장 만발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항상 표지는 그렇게 그려져 있죠. 그걸 보고 엄격한 의미에서 이거 과대 광고잖아요. 이걸 과장했다고 고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꽃씨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부활체에 이미 영광을 얻은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함부로 못난 모습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축복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을 주일날 와서 표현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실존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개된 형태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은 그 상태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의 실존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못난 신자로 살아갈까? 성만찬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켈빈 선생님은 사실 매주 하면 좋겠다. 근데 금방 다시 생각하셨어요. 매주 하면 또 이게 로마 캐톨릭 중 하나의 루틴화 돼가지고 이것이 귀한 걸 모르게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도 좀 많다. 그래서 1년에 4번 이렇게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씨앗에서 인간의 존엄성 이야기도 하고 바오밥 나무를 보는 것처럼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부활체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시각이 중요해요. 우리 개혁파 성찬론의 가장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오셨잖아요. 근데 뭘 또 오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영광을 취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미래의 모습 내 부활체의 영광을 입은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게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 예, 이제 됐어요. 무나물 모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개혁주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을 배웠고 역사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논쟁이 주는 의미도 배웠고 무엇보다 이 성만찬 논쟁의 텍스트가 되었던 오병이어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감추어 두신 진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깊고 넓은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며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과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시각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귀한 계기로 마련해 주시고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섬기는 그 사역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